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오늘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필리핀에 경비정 두 척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또 필리핀에 차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남중국해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중국의 활동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아베 총리는 국제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미군 주둔이 필요하다는 점을 두테르테 대통령과 공유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그러나 앞서 이날 도쿄에서 열린 한 경제 포럼에서 앞으로 2년 이내에 필리핀에서 해외군이 철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는 이슬람 반군을 겨냥한 대테러 작전 지원을 위해 소규모의 미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앞서 지난주 중국 방문 시에는 미국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선언했다가 이를 번복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시리아 알레포 도심에 대한 공습 중단을 연장했으며 시리아 정부군도 반군 장악 지역을 겨냥한 공습을 자제하고 있다고 러시아군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루드스코이 러시아군 중장은 어제 러시아와 시리아군 전투기들이 일주일간 알레포 도심으로부터 10km 거리밖에 머물러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의 발표는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의 주장과는 상반된 내용입니다.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지난 주말 사흘간의 인도주의 휴전이 끝난 뒤 몇 시간 만에 알레포에 대한 공습이 재개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모술 탈환 작전이 시작된 이래 만여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다고 국제이주기구가 밝혔습니다. 유엔도 지난주 모술 탈환 작전 초반 몇 주 만에 2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유엔은 또 모술 주변에서 ISIL에 의한 비사법적 살인과 직결 처형에 관한 초기 보고들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이에 따라 이라크와 동맹군에도 병사들이 국제 인도주의 법에 따라 행동하도록 확실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미국 관리들은 24일 현재 모술 주변 ISIL 영토 중 800제곱킬로미터 이상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북한을 비핵화하겠다는 생각은 가망 없는 일이라고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밝혔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어제 미 동부 뉴욕에서 열린 미국 외교협회 주최 세미나에서 핵무기는 북한의 생존을 위한 티켓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또 서방과 동아시아 동맹국들이 바랄 수 있는 최대치는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일종의 제한일 것이라며 하지만 이마저도 뭔가 중요한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계속 추진한다는 미국의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또 미국은 6자회담이 재개되기를 원하며 북한이 그런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우주 탐사에 관한 추가 대화와 협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주 워싱턴에서 중국 국가 항천국 대표단과의 우주협력회담을 개최했습니다. 국무부는 3차 민간우주대화가 내년에 중국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미중 간 우주대화와 협력은 우주에서 관련국들의 책임 있는 행동을 증진하고 인류 우주활동의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아프리카 국가 감비아가 국제형사재판소 ICC를 탈퇴했습니다. 감비아의 ICC 탈퇴는 앞서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인 부룬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뒤이은 것입니다. 감비아는 탈퇴 성명에서 ICC가 아프리카 이외 다른 나라들의 전쟁 범죄를 묵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감비아 정부는 성명에서 ICC 설립 이래 적어도 30개 서방 국가들이 독립적인 주권 국가들을 상대로 전쟁 범죄를 저질렀지만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0월 26일 수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 국장은 북한은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의 핵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the notion of getting the North Koreans to be
미국과 한국, 일본 3국 외교 차관이 내일 도쿄에서 만나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제재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중국의 제재 동참을 압박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유린에 연관된 개인과 기관의 명단을 담은 2차 대북 인권 제재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목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은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8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3m로 높게 일다가 낮아지고 그 밖의 해상은 2.5m 아래가 되겠습니다. 3부 첫 소식입니다. 미 정보당국 고위 관리가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이 최선의 방안은 북한의 핵 능력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을 비핵화하겠다는 생각은 가망 없는 것이라고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이 밝혔습니다.
I think the notion of getting the North Koreans to denuclearize is probably a lost cause.
클래퍼 국장은 25일 뉴욕에서 열린 미국 외교협회 주최 세미나에서 핵무기는 북한에겐 생존을 위한 티켓이라며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어 2014년 방북 당시 북한의 입장에서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잘 경험했다며 그들은 포위돼 있고 피해망상적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핵무기 역량이 어느 정도이든 이를 포기하도록 만들겠다는 생각은 애당초 성공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바랄 수 있는 최대치는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일종의 제한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the best we could probably hope for is some sort of a cap.
하지만 북한은 이마저도 미국이 요구한다고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이며 뭔가 중대한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북한의 미사일 역량과 관련한 질문에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KN-08을 예로 들며 시험을 해보지 않아 작동 여부를 북한이나 미국 모두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그럼에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비해야 한다며 북한이 무기를 탑재한 미사일을 잠재적으로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포함한 미국 일부 지역까지 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But nevertheless, we ascribed to them the capability to launch a missile that would have a weapon on it.
클래퍼 국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군사적인 것과 제재 등 많은 대처 방안이 있다며 만약 군사적 방안이 시행된다면 그 과정에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칠 텐데 운 좋게도 그런 결정은 정보 당국이 내리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이어 미국이 훌륭한 무기인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답답하게 느낀다며 정보야말로 북한이 매우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What does bother me a bit is that we don't capitalize on our great weapon, which is information.
그러면서 비무장지대를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틀거나 비정부기구들이 전단을 북한에 떨어뜨리면 그들은 완전히 미쳐버린다고 말했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이것이 북한의 취약점인데 미국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포기 가망이 없어 보인다는 클래퍼 국장의 발언이 미 행정부 차원의 평가인지 묻는 질문에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계속 추진한다는 미국의 정책에 변한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미 정보국장 발언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화 재개론은 대선 전국에서 나올 수 있는 일부 의견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26일 미국은 북한을 절대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 한국 그리고 국제사회의 북핵 불용 의지는 변함없고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가정보국 제임스 클래퍼 국장이 현지 시간 25일 뉴욕에서 열린 미국 외교협회 주최 세미나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으며 현실적으로 북한 핵 능력을 제한하는 게 최선이라고 밝힌 데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이 당국자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시정연설을 언급하며 한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보다 강한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4일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북한이 핵실험 단계를 넘어 핵무기 단계로 진입하려 한다며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가 아닌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도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대북 압박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체 국제사회 대 북한 간 구도를 활용하면서 안보리 차원의 제재, 조율된 독자 제재, 그리고 글로벌 차원의 대북 압박이라는 참배축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윤 장관은 또 외교적 압박과 제재, 그리고 군사적 억제는 가위의 양날과 같다는 인식을 갖고 확장 억제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과 윤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방북과 말레이시아 미북 접촉 등을 계기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북 대화론을 일축하기 위한 것이란 평가입니다. 앞서 지난 21일에서 22일 이틀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에선 미국 측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와 조지프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 그리고 북한 측 한성열 외무성 부상과 장일훈 유엔 주재 차석 대사 등이 만나 비공식 대화를 벌였습니다. 때문에 한국 내에선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대북 제재 이외에 대화 재개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미 대선 전국에서 대북 대화 재개론과 같은 의견이 표출될 수는 있겠지만 일일이 언급할 가치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25일 정례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지난 20년간 북한의 모든 비핵화 합의 불이행과 국제사회에 대한 기만의 역사를 도외시한 채 제기되는 일각의 대화 재개론에 대해서는 일일이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조 대변인은 이번 미북 접촉은 미 행정부와는 전혀 상관없는 만남이었다며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대북 제재 압박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의 점증하는 도발 위협에 대응해 미군이 강력한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미 육해공 장관들이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에릭 페닝 미국 육군 장관은 24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 신안보센터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o making sure that, that we are prepared for this increasing threat as
북한의 상황이 예측하기 힘들고 위협도 커지고 있어 큰 우려사안이란 겁니다. 패닝 장관은 이런 위협 때문에 차기 행정부가 국방 예산을 짤 때 북한에 대한 대응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이 메이버스 해군 장관은 차기 행정부가 북한 등 모든 위협에 대응해 출범 첫날부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를 갖춘 구축함들을 지역에 추가 배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re adding destroyers to that effort, anti-ballistic missile destroyers.
미군이 이미 한국에 주둔하고 있고 미 군함들은 일본에 있으며 구축함 추가를 포함해 여러 전력이 전진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메이버스 장관은 언제든 상시 전투 태세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며 북한뿐 아니라 모든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데브라 리 제임스 공군 장관 역시 북한과 관련해 이런 준비 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대통령 당선인의 국방부 인수팀은 북한 등 모든 위협에 대해 빠른 전략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존 브래넌 미 중앙정보국장과 여러 전직 군 고위 관리들은 최근에 미 언론 인터뷰와 기고를 통해 차기 미 행정부가 직면할 주요 국가 안보 과제 가운데 하나로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위협을 지적했었습니다.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외교 차관 협의회가 내일 일본 도쿄에서 열립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제재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 제재 동참을 압박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인데요.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임성남 한국 외교부 제1차관 그리고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27일 일본 도쿄에서 회동합니다. 26일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이들이 수석대표로 참여하는 외교차관협의회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와 추가 도발 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미한일 외교차관협의회는 지난해 4월 워싱턴에서 첫 회의가 열렸고 올 들어서도 1월과 4월, 7월에도 열려 이번이 다섯 번째로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세 나라 간 협력체계로서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회의에선 무엇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안 도출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각국별 독자 제재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정세를 점검하는 것과 동시에 현재 논의 중인 안보리 추가 결의안 동시에 한국, 미국, 일본이 각자 준비하고 있는 대북 독자 제재 이걸 얼마나 효과적으로 엮어낼지에 대한 토론이 가장 중심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대북 독자 제재 방안으로 북한과의 거래에 관여하는 중국 등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조율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와 함께 이번 회의는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24일 북한을 방문했고 이보다 앞서 20일부터 이틀간 한성열 북한 외무성 부상과 미국의 전직 당국자들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비공식 회동을 가진 직후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류 부부장의 방북 시점에 미한일 고위급 외교관료의 회동이 이루어짐으로써 고강도 대북 제재의 미온적인 중국을 압박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이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민생 부분을 포함하는 추가적인 제재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이 굉장히 공통된 하나의 목소리로 강력한 어떤 대북 압박을 촉구하고 중국의 협조를 촉구하는 이런 모양이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세 나라 차관 협의회를 마친 뒤 서울을 거쳐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기업에 타격을 줄 수도 있는 미한일 독자 제재를 언급하며 강력한 안보리 대북 제재에 동의할 것을 중국 측에 촉구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한편 평양을 방문 중인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25일 북한 측과 국경공동위원회 3차 회의를 가졌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회의에서 양국 간 국경관계사업 등을 토의했다며 이 밖에 또 다른 문제들이 논의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북중관계 전문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박사는 이번 북중 간 접촉에서 북핵 문제와 안보리 대북 제재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한국은 압박 일변도로 나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내구성이 얼마나 되는가 어떤 북한의 상황을 두루두루 청취하고 파악할 의도가 있는 것이고 마침 이제 그 직전에 그 쿠알라룸푸르에서 북미 접촉이 있었으니까 중국으로서는 북미 간에 어떤 모종의 관계 전환이 있는가 또는 대화 모드로의 전환이 있는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겠죠.
전문가들 사이에선 평소 관심을 끌지 않았던 북한과의 국경 문제에 중국이 류 부부장과 같은 고위급 인사를 파견한 것은 미한일의 압박 일변도 대북 접근법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조치라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쿠웨이트 공항 당국자가 북한 고려항공에 대한 운항 불허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쿠웨이트 국제공항의 사미 에이드 항공교통국장은 2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쿠웨이트 국제공항은 고려항공의 착륙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2주 전에 내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도 또 다른 쿠웨이트 공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이번 결정이 유엔의 대북 제재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쿠웨이트의 결정을 포함한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고려항공이 이착륙하는 나라는 기존 5개에서 중국과 러시아 단 2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유린에 연루된 개인과 기관의 명단을 담은 2차 대북 인권제재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고 미 정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오는 12월에 명단을 발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의 스콧 버스비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부차관보는 국무부가 2차 대북 인권 제재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o we're in the throes of now putting together a second list of individuals and entities.
버스비 부차관보는 25일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한미 문제 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버스비 부차관보는 북한의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개인과 기관의 명단을 작성하고 이들을 제재할 것을 요구하는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따라 국무부가 6개월마다 새로운 제재 대상을 지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2월에는 새로운 명단을 발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7월 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정권 내 개인 15명과 8개 기관을 인권 제재 대상자로 지정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개인과 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버스비 부차관보는 이 같은 인권 제재가 북한 지도부와 당국자들에게 보내는 경고라고 말했습니다.
Particularly mid-level officials at prison camps.
특히 정치범 수용소의 중간 간부들과 신문관들, 탈북자 추적자 같은 사람들에게 전 세계가 그들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으며 언젠가는 그 같은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버스비 부차관보는 인권 제재를 통해 북한 당국자들이 인권 유린 행위를 중단하고 국제적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관행을 수용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불투명한 국가라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에 연루된 모든 개인을 밝혀내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도 가능한 모든 기회를 이용해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버스비 부차관보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연일 인권과 관련해 북한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북한 인권 문제가 미국 대북 정책의 주요 의제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9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외교 국방장관 회의에서 북한 인권 협의체를 발족하기로 한국과 합의했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입니다.
인권 침해, 해외 노동자, 대북 정보 유입 등 북한 문제를 아우르는 총체적 접근을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미국과 한국 당국의 이번 합의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두 나라 간 논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8일 한국을 방문한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인권 상황과 관련해 연일 북한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To shine the world spotlight on some of the worst crimes that no parallel.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인권 범죄에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파워 대사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교육기관인 하나원과 탈북자 대안학교인 다음학교, 요덕수용소 출신의 탈북자인 정광일, 노채인 대표의 자택을 직접 방문하는 등 대북 인권 압박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파워 대사 이어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10일 서울을 방문해 북한인권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킹 특사는 북한 정권이 체제 유지에 성공하는 것은 언론을 통제하고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근을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부 세계의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s a hunger for information. We need to continue to press to provide.
정보에 굶주려 있는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의 소식을 알 수 있도록 계속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 국무부의 에나 리첼런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파워 대사 킹 특사 방안이 대북 인권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느냐는 BOA의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채 미국 정부는 지금도 계속되는 끔찍하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파워 대사와 킹 특사의 한국 방문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미국의 약속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visits underscore the U.S. commitment to work closely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미국의 전직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과거 핵 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렸던 인권 문제가 미국 정부 대북 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의 말입니다.
I see it as a reinforcing of a policy that already has been going on.
최근 파워 대사와 킹 특사의 한국 방문은 이미 실행 중인 정책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미국 정부가 두 사람의 방안을 통해 인권에 기반한 제재 등 정책을 진지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다른 나라들도 제재에 동참하기를 바란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 스트로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은 북한 지도부가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더 이상 북한 인권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티오 사무총장은 2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나온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as more concerned about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But for the past few years,
국제사회가 과거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더 우려했지만 지난 몇 년 사이 특히 COI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는 북한 인권 문제가 미국 대북 정책의 중심을 차지하게 됐다는 겁니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는 북한과의 대화가 끊긴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인권 개선 등 장기적인 과제에 노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의 목표는 북한의 핵 위협뿐 아니라 인권 문제에도 대처하는 총체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올해 의회에서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계속 행동을 약속하면서도 실제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워 대사와 킹 특사의 이번 방안을 통해 미국 정부가 북한 관련 법률과 정책을 보다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새로운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next U.S. president should maintain a focus on North Korea's human rights violations.
차기 미국 대통령이 계속 북한의 인권 유린에 초점을 맞추면서 인권 제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등 도발이 계속되면서 핵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로 부각되면 인권 문제가 다시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코엔 전 부차관보는 이제는 그럴 위험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Sanctions are there, the law is there, the international actions at the Security Council are there.
그동안 마련된 제재와 법률, 유엔 안보리 등 국제적인 행동, 성명, 미국 당국자들의 인권 관련 발언 등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고 인권 문제를 잊어버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북한인권위원회 스칼라투 사무총장도 이제는 북한 인권 문제를 뒷전으로 미루는 것이 불가능한 결정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의 리첼런 대변인은 이 문제와 관련한 BOA의 질문에 미국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work closely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ustain international attention.
리 첼런 대변인은 미국은 개탄스러운 북한의 인권 상황에 국제적 관심이 지속되도록 하면서 동시에 북한에는 인권 유린 중단과 정치범 수용소 폐쇄, 주민들의 자유 확대, 인권 유린 가해자들의 책임을 묻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의 휴대전화 보급 규모가 지난해 기준으로 324만 대에 달한다고 미 중앙정보국 CIA가 밝혔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국내 총생산 규모는 46배 정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김영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중앙정보국은 지난 19일 갱신한 북한 현황 자료에서 북한의 휴대전화 보급이 지난해 7월 기준으로 324만 대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 인구 100명당 13명이 사용하는 셈으로 조사 대상 217개 나라 가운데 규모 면에서 142위에 해당한다고 CIA는 밝혔습니다. CIA는 앞선 자료에서 지난 2011년 기준 북한 휴대전화 보급을 100만 대로 밝혔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4년 만에 224만 대가 추가로 증가한 겁니다. 한국 국정원은 앞서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보고에서 북한의 휴대전화가 370만 대 보급됐다고 밝혔었습니다. 대북 소식통들은 북한 기관과 장사꾼들이 휴대전화를 여러 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급이 곧 사용자 수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CIA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휴대전화 규모는 한국과 20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CIA는 한국의 휴대전화 보급이 지난해 7월 기준으로 5,893만 대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인구 100명당 120명이 사용하는 것으로 규모가 세계 27위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휴대전화 보급이 3억 1,740만 대로 5위에 올랐고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과 인도가 각각 13억 대와 9억 대로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중앙정보국 CIA는 올해 7월 현재 북한의 인구가 2,511만 명이라고 밝히면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9.19%로 추정해 북한도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65살 이상의 인구가 남성은 84만 명, 여성은 160만 명으로 노년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겁니다. 유엔은 65살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면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65살 이상의 인구가 남성 291만 명, 여성 39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53%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이제 고령화가 아닌 고령 사회로 진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전 국민을 나이 순서대로 일렬로 세운 뒤에 중간에 있는 사람을 뽑는 평균 연령에선 북한이 33.8세, 한국은 41.2세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반면 인구 성장률은 남북한이 모두 0.53%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155위와 156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한국은 특히 출산율에서 인구 1,000명당 8.4명으로 세계 최하위권에 올랐고 북한은 1,000명당 14.6명으로 132위를 차지했습니다.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2012년 이후 2014년까지 계속 $1,800로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국내 총생산 GDP 역시 같은 기간 400억 달러로 제자리 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수출은 2014년 43억 달러에서 지난해엔 41억 달러로 감소했고 수입 역시 같은 기간 55억 달러에서 48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한국의 국내 총생산은 지난해 1조 8,400억 달러로 북한보다 46배가 많았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6,500 달러로 20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의 구호단체가 북한 간염 환자 치료 사업을 위해 방북했습니다. 함경북도 수재민들에게 지원한 구호품이 잘 전달됐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구호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벗들이 북한 간염 환자 200에서 300여 명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기 위해 24일 방북길에 올랐습니다. 이 단체는 최근 공개한 소식지에서 이번 방북 기간 동안 개성 제2간염병원 실험실에 조명을 설치하는 등 개보수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9월 처음 시작된 간염 환자 치료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최대 300여 명의 간염 환자 치료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앞서 지난달 7일 처음으로 북한 간염 환자 73명을 대상으로 B형 간염 항바이러스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간염 치료제는 한 대형 제약 회사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4월 500명의 북한 환자들에게 간염 치료제인 테노포비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또 50명에서 100여 명의 새로운 북한 간염 환자를 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국가혈액표준실험실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지원했던 위생용품과 통조림, 담요, 손세정제, 옷 등 구호품이 함경북도 수재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하고 홍수 피해 지역의 간염과 결핵병원 6곳에 온실도 지어줄 계획입니다. 온실은 홍수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의 임시 거처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금치와 상추, 쑥갓, 양배추 등 채소를 재배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고 이 단체는 설명했습니다. 이 단체는 앞서 홍수 피해 지역에 온실 14개를 지원하기 위해 약 5만 6천 달러가 시급히 필요하다며 기부자들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9월 말 현재 모금액은 목표액의 85%인 4만 7,800 달러입니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미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 블랙마운틴의 본부를 둔 대북지원단체로 결핵과 간염 전문병원, 요양원 등 북한 내 29개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량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일본을 방문 중인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오늘 앞으로 2년 안에 미군이 자국을 떠나길 바란다고 철수 시한을 제시한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예.
극심한 경제 위기와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이 남미 베네수엘라 의회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심판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예.
이어서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일본 방문 소식부터 좀 보겠습니다.
예,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사흘 일정의 일본 방문을 위해서 어제 도쿄에 도착했는데요.
예.
오늘 일본 필리핀 우호 의원 연맹 회담과 필리핀 경제 포럼 세미나에 이어서 아베 신조 총리와의 정상회담, 이렇게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예.
앞선 두 행사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 반미 발언을 쏟아내면서 필리핀과 일본은 손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를 했고요.
예.
이어진 정상회담에서는 아베 총리가 제시한 다양한 경제 협력 계획을 수용했습니다.
예. 자, 먼저 두테르테 대통령의 이른바 반미 발언,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였는지 좀 볼까요?
예, 두테르테 대통령이 어제 일본행 비행기에 오르기 앞서서 마닐라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필리핀 주둔 미군 철수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예.
필리핀 경제포럼 연설에서 오늘 두테르테 대통령이 2년의 시한을 주면서 외국 군대가 없어지길 바라고 무기가 필요 없고 필리핀에 미사일 포대를 설치하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또 핵폭탄 투하에 사용할 공군 기지 운영을 원치 않는다면서 미국의 도움이 없어도 우린 생존할 수 있고 지금 감정이 좀 격한 상태일 수도 있지만 이게 맞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시한까지 언급을 한 상황인데 지금 미군 병력 필리핀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이 한 5만 명 정도라고 하던데
네.
이렇게 필리핀 대통령이 미군 철수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 정황은 아무래도 중국을 의식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미군 철수 요구를 꺼내기에 앞서서 지난달 말에 미군과 합동 훈련을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예.
그때도 중국 앞에서 전쟁 연습을 하는 것을 그들이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들었고
예.
이번에도 중국과 친구가 되기 원한다고 얘기를 네. 했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의 충돌 가능성도 언급을 했다고요.
네. 중국이 커지고 있어서 미국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하면서 우리는 중국에 대해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손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동시에 필리핀과 일본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예.
우리는 일본을 버리지 않을 거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예, 두테르테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했습니까?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 지하철을 만들고요. 마닐라 광역권과 각 지방 거점 도시들을 잇는 도로, 철도망 건설 등 사회 간접 자본 확충에 일본이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예.
또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의 농업 개발 촉진과 대테러 대책에도 일본이 자금을 투입하고요.
예.
섬 나라들로 이뤄진 필리핀의 해안 경비 강화를 위해서 일본 해상자위대가 건조한 순시선 10척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남중국해 문제도 논의를 했군요.
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하고 일본 아베 총리가 이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서 법의 지배를 강조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예.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근거 없다고 판단한 이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이 법적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두테르테 대통령이 어제 또 밝히기도 했는데요.
예.
일본과 필리핀 양측은 이 문제에 관련해서 국제법에 따라서 평화적으로 갈등이 해결돼야 한다고 뜻을 모으고요. 남중국해 일대에서 군사기지 건설을 비롯한 중국의 도발적인 활동을 경계했습니다.
예. 자, 이 시간에 지난 이 시간이었죠. 아베 총리가 필리핀과 미국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전해드렸는데요.
네.
뭐 일본이야 미국의 동맹국이니까 아무래도 필리핀이 미국과 갈등을 뭐 일으키는 것을 원치 않을 것 같은데 아시아 지역 안보에서 미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했다고요?
네, 아베 총리가요. 아시아 태평양 안보에서 미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미국과 일본, 필리핀 이 3국의 동맹관계 지속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예.
요미우리 신문을 비롯한 일본 언론들은요. 아베 총리가 이번에 대규모 사회 간접 자본과 개발 자금 지원을 약속한 것이 미국이 주도하는 지역 안보 틀 안에서 필리핀을 좀 잡아두기 위한 어떤 보상의 성격도 있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두테르테 대통령의 최근 이런 행보에 대해서 미국 측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올 연말에요. 성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 내정자가 이제 마닐라로 부임하는데요.
예.
어제 미국과 필리핀의 관계가 여전히 중요하다면서 최근 상황이 바뀌었지만 강력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성김 내정자는 한국 주재 대사를 지냈었죠.
네.
그런 만큼 남북한 관계 같은 어려운 상황도 다뤄보았다고 하면서 필리핀도 지금 매우 어려운 형편이지만 미국과의 동맹의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예.
정상화할 방법이 있을 거라고 본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서 대다수 필리핀 국민은 미국과 강력한 관계를 맺기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미 소식입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이 됐다고요?
네. 베네수엘라 의회가 어제 특별 전체회의 투표를 통해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출석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예.
의회는 다음 달 1일까지 의회에 나오라고 이 마두로 대통령 측에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요. 이후 의회가 주도하는 심판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 퇴임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뭐 얼마 전에 이웃나라 브라질 대통령의 탄핵돼서 물러난 상황과 좀 비교가 되는데요. 예. 그런데 베네수엘라에서는 상황이 좀 더 복잡합니다. 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탄핵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예. 베네수엘라 정부와 대법원이 현행 의회를 무효로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의회도 일단은 그 재판부에 의해서는 무효라고 선언이 됐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합니까?
지난 1월 베네수엘라에서 야당에 창학한 새 의회가 출범한 뒤에 정부와 여당 측은 이 야권 당선자들의 선거운동 불법 사례를 집어내서 무더기로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정부 측의 제소를 받아들여서 당선 무효 소송 중인 당사자들의 혐의가 전원 해소될 때까지 의회의 모든 활동은 효력이 정지된다고 공표를 했는데요. 예. 하지만 야당 지도자 훌리오 보르헤스는 이 같은 상황에 뭐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이 우리 뒤에 있기 때문에 마두로 대통령을 퇴진시키기 위한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다. 예. 이렇게 오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의회도 그 대법원에 의해서 무효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제 탄핵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퇴진시키기 위한 절차는 계속할 것이다. 이게 이제 의회의 입장이라는 건데.
네.
그렇다면 의회가 이렇게 강경하게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일단 베네수엘라는 이 세계 1위의 원유 매장량을 바탕으로 남미 최고 부자 나라였는데
예.
최근 이 국제 유가 폭락 그리고 정부의 외환 통제 정책 또 최악의 물가 상승 때문에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데요.
네.
뭐 하루 세 끼를 먹는 국민이 절반도 안 된다고 하고 이웃 나라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떠나는 행렬이 이어진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생활고를 겪는 시민들이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야권 지도자들에게 지지를 또 모아주면서
예.
올해 초부터 대통령 소환 투표가 추진됐습니다.
네.
하지만 친정부 성향의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소환 투표 절차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대외 정책을 비판을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어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요, 클린턴 후보의 시리아 정책을 비판했는데요.
네.
이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퇴진이 아니라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를 격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건데요. 이 트럼프 후보는 이 클린턴 후보의 정책에 따르자면 이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는 시리아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을 원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하면 시리아뿐 아니라 러시아 또 이란하고도 싸우게 된다는 거죠.
예.
트럼프 후보는 특히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핵 보유국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후보는 지금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을 하겠다라는 클린턴 후보의 주장을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군 지도부 역시 우려를 표시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셉 던포드 미 합참의장이 지난달에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나와서요. 시리아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한다면 시리아만이 아니라 러시아와도 전쟁을 벌이게 될 거라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예.
전쟁이 격화되면서 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건데요. 클린턴 후보는 그런데 지난주에 열린 대선 후보 3차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비행금지 구역을 선포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예.
인명 피해를 막는 데 필요한 조처라는 겁니다.
예. 하지만 트럼프 후보는 클린턴 후보의 이러한 정책이 3차 대전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렇다면 클린턴 후보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제시 레리치 클린턴 후보 측 대변인 성명을 보면은요, 트럼프 후보가 ISI의 격퇴 전략이나 시리아인들의 고통을 덜어줄 방안은 내놓지 않은 채 또다시 그런 말로 국민들의 공포심을 자극하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편을 들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후보는 이 ISI를 격퇴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협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어제 인터뷰에서요. 클린턴 후보는 푸틴 대통령과 대화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동안 클린턴 후보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악마처럼 묘사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해왔는데
네.
어떻게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협상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예. 어제는 트럼프 후보가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했군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트럼프 후보는 공화당 지도부가 자신을 충분히 지지해주지 않는다면서 공화당이 단결해서 자신을 지지하면 이번 선거에서 100% 이길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공화당 지도부에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뭐 하지만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라면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네. 이제 대선이 뭐 2주도 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전히 그 클린턴 후보가 앞서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클린턴 후보가 45% 대 40%, 그러니까 평균 5%포인트 앞서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클린턴 후보는 어제 플로리다 유세에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면서 꼭 나와서 투표를 하라고 지지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목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은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내려가고요.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8도 사이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3m로 높게 일다가 낮아지고 그 밖의 해상은 2.5m 아래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구름이 많습니다. 평안북도 대부분 지역은 오전에는 맑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18도, 양덕 아침에는 4도, 낮 기온 17도, 안주 아침에는 6도, 낮에는 16도가 예상됩니다. 수풍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은 14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3도, 낮에는 11도가 예상되고요. 강계 지역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은 13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역시 내일 구름 많고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해주 아침에는 10도, 낮 기온 18도, 용현 아침에는 7도, 낮 기온 18도, 신계 아침에는 6도, 낮에는 역시 18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구름 많고 대체로 흐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산과 삼지연 지역은 아침에는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함경도 지역은 아침 기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장진, 해산, 풍산 모두 영하 5도까지 내려가고 삼지연은 영하 7도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웅기는 아침 기온이 0도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영상 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대부분의 해상이 흐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오후에는 3m까지 높게 일다가 차츰 낮아지고 서해 북부는 0.5에서 2.5m 사이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10월 26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오늘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필리핀에 경비정 두 척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또 필리핀에 차관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남중국해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중국의 활동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아베 총리는 국제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미군 주둔이 필요하다는 점을 두테르테 대통령과 공유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그러나 앞서 이날 도쿄에서 열린 한 경제 포럼에서 앞으로 2년 이내에 필리핀에서 해외군이 철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는 이슬람 반군을 겨냥한 대테러 작전 지원을 위해 소규모의 미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주 중국 방문 시에는 미국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선언했다가 이를 번복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시리아 알레포 도심에 대한 공습 중단을 연장했으며 시리아 정부군도 반군 장악 지역을 겨냥한 공습을 자제하고 있다고 러시아군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루드스코이 러시아군 중장은 어제 러시아와 시리아군 전투기들이 일주일간 알레포 도심으로부터 10km 거리밖에 머물러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의 발표는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의 주장과는 상반된 내용입니다.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지난 주말 사흘간의 인도주의 휴전이 끝난 뒤 몇 시간 만에 알레포에 대한 공습이 재개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군 대변인은 어제 휴전을 앞두고 개설된 6개의 인도주의 통로가 알레포 반군 장악 지역을 떠나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여전히 개방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에서 모술 탈환 작전이 시작된 이래 만여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다고 국제이주기구가 밝혔습니다. 유엔도 지난주 모술 탈환 작전 초반 몇 주 만에 2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이 당장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난민 규모는 7만 명에 불과합니다. 유엔은 또 모술 주변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에 의한 비사법적 살인과 즉결 처형에 관한 초기 보고들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관리들은 24일 현재 모술 주변 ISIL 영토 중 800제곱킬로미터 이상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북한을 비핵화하겠다는 생각은 가망없는 일이라고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밝혔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어제 미 동부 뉴욕에서 열린 미국 외교협회 주최 세미나에서 핵무기는 미국의 생존을 위한 티켓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또 서방과 동아시아 동맹국들이 바랄 수 있는 최대치는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일종의 제한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이마저도 뭔가 중요한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계속 추진한다는 미국의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또 미국은 6자회담이 재개되기를 원하며 북한이 그런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법원이 이란계 미국인 남성에게 징역 18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골람 레즈 라자 샤히미 씨는 어제 미국에 있는 그의 가족과 미국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의 재판 결과 등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2000년대 초 미국에 이민 온 샤히미 씨는 지난 7월 이란에 살고 있는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고르간 지역을 방문했다가 이란 혁명수비군에 체포됐습니다. 샤하미 씨는 미국 LA타임스 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란 검찰이 지난 2009년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 페이스북에 올린 자신의 글을 증거로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에서 샤하미 씨는 당시 이란 도시들을 뒤흔들었던 친민주주의 성향의 이른바 녹색운동 시위를 지지했습니다. 이란은 이란 태생국적자의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아프리카 국가 감비아가 국제형사재판소 ICC를 탈퇴했습니다. 감비아의 ICC 탈퇴는 앞서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인 부룬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뒤이은 것입니다. 감비아는 탈퇴 성명에서 ICC가 아프리카 이외 다른 나라들의 전쟁 범죄를 묵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ICC가 현재 조사 중인 10건의 사례 중 한 건을 제외한 9건 모두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교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